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 근처를 지나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었습니다. 본문의 6시는 우리 시간대로 하면 정오 정도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입니다. 당연히 걷기에도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주님도 우물 곁에 앉아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왔습니다. 당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집에서는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당연히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행인들도 쉬어가야 할 한낮의 더위에 물통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삶의 고단함을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일 자체는 다른 사람들도 다 흔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삶의 고단함을 암시하는 대목은 그 일을 하러 나온 시간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 여인에게도 여느 사람에게나 다 있을 법한 마음, 곧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매일 우물에 오가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여인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가장 힘든 시간을 골라 우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삶을 정말 괴롭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는 그 여인이 짊어진 물통의 무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만일 물통의 무게가 진짜 문제였다면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우물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통의 무게로 인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물통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게 할 만한 시간을 골라 우물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선선한 시간에 우물가에 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물이 가득한 무거운 물통을 드는 그것보다, 그리고 한낮의 땡볕보다 더 무겁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이 여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할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나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언제든 양날의 검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건축업, 제조업, 농업, 업, 축산업, 유통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의 활동과 노동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수혜를 입으며 늘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다른 이들의 위로와 격려, 목회적인 돌봄과 가르침, 여러 지체들이 공동체를 위해 내주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중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듣거나 볼 때 불쾌감을 느끼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위축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함과 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까지 심각하게 망치고 뒤틀어 놓습니다. 죄는 내 안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안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죄의 활동은 결국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꼭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이전까지 어떤 배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좋은 형편 가운데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녀의 삶의 출발점이 어떠했든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물을 기르러 나온 이 시점에 이 여인의 삶, 특히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심각하게 뒤틀리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하며 그 자신의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사람을 두려워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날, 여인의 그 피곤한 삶은 아주 결정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이날 그 여인이 만난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에 시큰둥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말을 식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밝아지거나 삶이 뒤집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피곤한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분의 행색은 여인 자신보다 더 피곤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위 속에서 오래 걸으신 탓에 피곤해진 몸으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른 나그네로서 물통을 든 여인이 우물에 오자 곧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나그네의 차림새를 보니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나그네는 별로 반가운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분에게는 무언가를 기대할 만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7절처럼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어온 것 자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9절처럼 예수님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커녕 오히려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아함과 약간의 불편한 기색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본문 1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사실 진짜 물은 나에게 있다. 물을 달라고 구하여 얻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내게는 너에게 줄 생수가 있고 너는 내가 줄 그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네가 그것을 내게 구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유대인 남자는 물통을 들고 있던 그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의 손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릴 그릇도 없었고 혹 숨겨놓은 그릇이 있다 한들 그 우물은 그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은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제법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해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알기로 그 우물은 자신들의 큰 조상 야곱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당신에게 물을 기를 그릇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물과는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분에게는 정말 여인에게 있어야 할, 여인에게 필요한, 여인이 마셔야 할 그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비로소 15절처럼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이 예수님께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며 계속 빈정대듯 말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정말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갖고 싶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신기한 물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한 믿음과 소망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는 해석들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여전한 의심과 더불어 헛된 기대로 인한 솔깃함이 동시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 남자의 제안에 뭔가 자신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궁금증도 함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인이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는 네가 바르고 온전한 동기로 구할 때에만 내게 있는 그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어쩌면 의심과 헛된 기대가 다소 섞인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하고 구하고 있을 그 여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생수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은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본문의 이 여인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생수,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정말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 여인의 삶을 복잡하게 어지럽히고 무겁게 하고 뒤틀리게 한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뒤틀림과 망가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물을 기르러 일부러 가장 고생스러운 대낮 시간을 택하여 이 우물에 나온 이유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사람들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목이 마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그 어둠 밖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부러 햇빛이 너무 뜨거운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갔습니다. 땡볕 아래서 물을 길러오는 고통을 잘 알았지만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밖에 나오더라도 사람들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그런 삶은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진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둡고 무겁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된 원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불쌍한 여인을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여인이 유독 남다른 죄인이라고, 우리와는 다른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인들답게 더럽고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 입장에서 이 여인이 본래부터 자신이 속한 그 사회 안에서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악의 주체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마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부터 피해와 상처를 먼저 받은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상과 가정을 좀 덧붙여 말하자면 어쩌면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가난에 시달리며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어린 시절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에는 모종의 이유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자들에게 여러 번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 외에도 이미 전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여인의 가정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삶이란 이런 몇 가지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전쟁 같은 삶을 다 마치기까지는 죄가 그 사람을 상처 입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형편이 너무 딱하고 불쌍하다고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우리의 아픔과 불행 때문에 생긴 작은 틈과 균열을 더 적극적으로 노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함에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거센 죄의 유혹에 노출되곤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파할 때 죄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악과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분명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죄악들은 우리 눈에 잠깐이라도 우리의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더 매력적으로, 평소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 중에 있을 때 더 분별력이 없어지고 죄에 더 취약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죄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어떤 죄이든 죄는 우리를 더 큰 괴로움에 빠뜨립니다. 그 어떤 죄악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태함, 거짓말, 중독, 음행, 험담, 불평, 미움 등 모든 죄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태함과 거짓말, 술이나 게임 등에 중독되는 것, 성적으로 일탈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며 미움을 키워가는 것 등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죄의 유혹들에 노출됩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아플 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들이 우리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답답함에서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듯이 모든 죄악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잠깐 동안은 죄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어떤 아픔이나 불행이나 슬픔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덜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마 이 고단하고 불쌍한 여인은 본래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과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남모를 불행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과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하고 긴급한 사실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죄로 인해 뒤틀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의 형편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큰 상처를 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죄가 나에게 계속 폭정을 행하려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치료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네 과거를 되짚어보자 라고 제안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주님이 다루시는 것은 이 여인의 현재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 자신도 그런 자신의 상황에 원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분노는 모순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더 심화시키기만 합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더 멀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네 남편을 내게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옳다 너는 지나간 남편들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내가 의지하며 사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리어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행 중에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인생의 고단함 중에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불행과 고통과 두려움과 고단함을 핑계로 자신을 더 불행하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두렵게 하고 더 고단하게 할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이유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이 여인은 사회적인 약자에 속해 있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당시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안정과 명예를 지켜줄 법적 제도나 관습 또는 사회적인 인식상의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열악하고 불리한 입장에서 최소 다섯 번 이상의 결혼관계와 결혼관계에 준하는 관계들을 맺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여인이 이때 당시에 그와 같이 맺어온 그 혼인관계들과 준혼인관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한 끝에 이루어졌을까요?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 여인이 다섯 번씩이나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그랬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여인이 맺어온 남편들 또는 남자들과의 관계들 대부분은 상호 간의 신중함과 진실함과 언약적 신실함과 정당한 법적 절차 위에 세워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갑작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관계들은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만족과 평안을 차단하고 뒤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의지하는 그 남편들, 그 남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점점 더 추락하고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도 남자들과의 그런 불안정한 관계들을 반복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유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도 한낮에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죠?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물통은 너무 무겁고 우물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이지만 이 지긋지긋한 목구멍은 금방 또 물을 찾는 것입니다. 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라도 물을 기르러 나가는 고통스러운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거짓된 남편들 또는 남자들과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는 관계들을 맺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남편들과 남자들에게 다섯 번 이상 거림받거나 헤어져 왔습니다. 이 여인이 엉터리 남편들과의 충동적이고 죄악된 관계가 주는 괴로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괴로운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은 경제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관계들을 반복해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지긋지긋한 일인지 알면서도 그런 관계를 의존해온 것입니다. 마치 나는 이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독한 술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독주라도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기며 그곳에 의존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얼마나 사람을 간교하게 속이고 잔인하게 속박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인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사람들을 멀리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속여 속박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세상의 보화로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아픔과 슬픔을 빌미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우리가 겪은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태함에 빠지게 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중독되게 하고 음행에 발을 담그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게 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이 나쁜 일인지 몰라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나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자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라고 생각하며 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내가 받은 상처를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악한 거짓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죄악은 없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함도, 거짓말도, 술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성적인 일탈도, 남을 향한 미움과 원망도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헤아려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과 평안,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끌어주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우리를 간사하게 속여 더 잔인한 고통으로 우리를 속박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런 여인에게 가셔서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물로 헤아려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물로 목을 축이어라.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너를 살게 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에 이 여인을 향한 정죄와 멸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조롱하며 창피함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는 주님은 그 여인 자신만큼 아픈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여인을 끊임없이 속이고 괴롭히는 죄에 대한 분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본문의 여인은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과 호의와 능력이 담긴 그 놀라운 말씀에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냉소적이었던 여인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이렇게 아뢰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아뢰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아래 태어나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며 앞으로도 그래야 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죄인들의 구주 앞에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얽매던 죄에서 눈을 돌려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한 더 많은 불쌍한 죄인들이 우리 주님의 인자한 말씀으로 인해 놀라며 이 여인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아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반응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본문의 여인 역시 처음부터 어떤 기대나 겸손한 반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가장 냉담한 자의 마음도 녹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엄과 능력은 가장 교만한 자의 마음도 낮추십니다. 우리 주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는 가장 둔한 자의 눈과 귀도 여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마음과 귀를 엽니다. 특히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인 안에 영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 여인은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구절처럼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분명 이 말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엿보입니다. 또 여인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그 큰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도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사람이 가진 자부심,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적인 유산과 전통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해온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인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자신에게 익숙했던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의 종교와 예배 형식들을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무력하고 모순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온 그 사마리아의 종교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그 사마리아 종교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말이 싫었고 그들의 말을 무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마리아 종교를 의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께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크게 낮아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지혜롭고 따뜻한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낮추셨지만 멸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셨지만 여인의 인격을 상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냉정히 말해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바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집과 맺으신 언약과 그와 관련된 모든 계시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신실한 말씀들을 떠나 사실상 이방 종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 사실을 완곡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다윗의 집에 주신 언약을 따라 유대인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님을 통해 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서 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을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앞서 있거나 높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먼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해 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 시온에 임하셨지만 그렇다고 본래 시온에 살던 사람들만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시온에 임한 그 구원은 시온을 넘어 온 세상에 미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한 그 구원은 온 세상 사람들을 예배로 이끕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덧붙여신 사실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과 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도 이 너희에 포함됩니다. 주님은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하여 죄의 압제와 그로 인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 이르리라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온 세상에서 찾으시고 부르시어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찾으시고 여기서도 찾으시는 그 때입니다. 그러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이때는 일찍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이 유대인으로 나신 우리 구주를 통해 시온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그 예언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때는 선지자의 이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땅끝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온 땅에서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때는 사마리아를 비롯한 땅끝에 사는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나와 자기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본문의 여인과 같이 죄 아래서 목말라하던 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값없이 마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방 죄인인 이 여인과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과 같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들이 그 앞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한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모든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되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진노는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이로써 그는 이방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참되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격이 되시고 또 우리 예배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예배의 이유와 동기도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그러한 때를 멀리서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장차 있을 그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들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만방의 모든 목마른 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을 통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만방은 이때라 하시는 그 온유한 음성에서 힘을 얻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전에 우리를 유혹하며 얽매던 죄를 미워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이사야서 2장 3절과 같이 노래하며 모여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에 자신이 두려워 피하던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오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이사야서 2장 3절의 성취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때 이 여인의 소리, 이 여인의 노래를 들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갑니다. 말일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신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구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라, 와서 보라 하는 초청을 듣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구주께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이 여인을 비롯한 여러 사마리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만방의 죄인들을 구원과 예배로 이끄시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이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며 그 일을 위해 모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기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치고 목마른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투정과 때로는 냉소적으로 내뱉는 불신앙의 말들까지 인내하며 들어주시기를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교만함과 겸손이 신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기 위해,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얽매던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120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바라며 그리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그 올라가는 노래는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보겠지만 120편만 아니라 다른 노래들에도 탄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하며 올라갑니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의 산 시온을 사모하며 그리로 올라갑니다. 화평과 안식과 영광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올라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날을 누리기 위해 아무 막힘도 제한도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평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올라갑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성별과 나이, 가정 형편과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처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같은 소망의 노래를 같은 마음으로 부르며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와 같이 같은 길을 오르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길을 함께 올라갑니까?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이 험한 길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함께 올라갑니까? 우리는 이 함께 올라가는 자들의 매력 때문에 이 길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 120편처럼 탄식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고단함과 답답함에 짓눌려 서로에게 미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삐뚤어진 모습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서로 미운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들마다 경험하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함께 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함께 오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온유한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사마리아인들과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죄에 찌들었던 너희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던 너희가, 수많은 모순과 오류 속에 살아가던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때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시며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피차 오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자, 우리 주의 산에 오르자, 주의 전의 산에 오르자 권하며 함께 하나님의 산을 향해 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오르는 동안 그 귀한 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라갑시다. 우리는 다 그분의 음성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르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다 이 오르막길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그 음성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음성의 인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신실함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그분의 지혜와 긍휼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만 아니라 언제든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언제든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 귀에서 희미해질 때 우리는 힘을 잃고, 그 만방의 기치로 서신 그분이 우리 눈에서 희미해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시온의 주님, 주인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때마다 힘이 필요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겸손과 믿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인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높이 서신, 만방의 기치로 서신 그 산까지 잘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함께 오를 수 있기를 같이 구합시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길, 모르는 자도 알게 하여 주시길, 아는 자들은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다른 소금물들을 버리고 그것의 헛됨을 알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 주님을 놀라우신 분으로, 우리가 따를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인자한 음성을 가지신 분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힘입어 우리가 끝까지 잘 오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저녁에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 앞에 의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